워치만리 전집 제3집 제61권 주의 회복 안에 성숙된 인도 1 홍콩 및 광주 동역자들과의 대화 기록
제1장 홍콩과 광주의 동역자들과의 대화 기록 첫 번째 시간 1949년 8월 29일 저녁 월요일 장소 광주 느낌에 관하여 지나친 느낌을 버리기를 배움 주강요 형제님의 질문 저는 항상 단상 위에 설 때 나 자신을 너무나 의식합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니 형제님의 답변 형제는 모든 느낌의 생활을 거절하길 배워야 합니다. 어떤 때는 느낌이 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느낌은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거짓된 것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사탄이 때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그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온 것은 일체 거절해야 합니다. 그가 진리를 말했다 하더라도 기만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느낌을 완전히 진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손이 장갑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이 영은 혼안에 들어있습니다. 장갑은 반드시 비어 있어야만 손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갑 속에 이미 어떤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영이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것들이 비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의 느낌과 사상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영이 흘러나올 수 없고 당신은 또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데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삼아야만 판단하는 데에서 진보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진보가 있으려면 반드시 속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판단이 정확할 수 있도록 당신 속이 투명해야만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보배롭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움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결코 은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발에 신발을 맞춘다면 아주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 신발에 발을 맞춘다면 나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할 것입니다. 신발은 사람의 발에 맞추어야지 결코 발을 줄여서 신발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느낌이 그릇될 때는 결코 당신의 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신의 영이 느낌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이 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혼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하나님이 주신 빛과 일치되어야 함. 나 일심 형제님의 질문. 광주에서 사역을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저 자신은 아무 쓸모가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느끼며 또한 어떻게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면으로는 그릇되게 행할까 두렵고 또 한면으로는 충성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참으로 스승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배우고 따르기 원합니다. 니 형제님의 답변 형제의 느낌은 마땅히 많아져야 합니다. 형제의 상태는 주형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주형제의 느낌은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느낌을 거절해야 하지만 형제의 느낌은 너무 이르지 못합니다. 느낌이 있지만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느낌은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빛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형제 자신이 참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보았다면 자신이 진실로 무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약간의 빛이라도 주셨다면 또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20년 동안 얻은 유익보다 더욱 클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참된 필요는 바로 빛입니다. 만약 빛이 증가한다면 당신의 연약한 상태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연약함은 당신으로 하여금 연약함이 결코 당신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당신의 배움이 부족할 때라야 연약한 느낌이 당신을 저지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약함이 문둥병과 같다면 문둥병이 완전히 드러날 때 곧 정결케 됩니다. 약하다는 느낌이 충분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것은 당신을 저지하여 아직도 당신이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약하다는 느낌이 충분할 때 약하다는 느낌은 결코 당신을 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극도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의 바울의 체험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편 1절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 연약한 느낌이 매우 격렬한 데 이르렀을 때에야 넓고 광활한 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빠르면 3, 4년, 늦으면 8, 9년이 되어야만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급하게 마음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연약한 바닥에 이끌 때 당신은 자연히 광활한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바로 극도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약함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은 그에게 머릿속에 있는 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함을 모르고서 죽음을 아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상황에 따라 주님께 당신을 강건케 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당신이 약하다는 느낌을 더하사 이것으로 인해 당신이 광활한 땅에 이룰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 엄격하고 필사적이어야 함. 엄야곱 형제님의 질문. 지난 몇 개월 동안 별로 배운 것이 없습니다. 과거 개인적인 생활과 일에서는 단지 외적인 추구만 있었습니다. 마치 형제님께서 고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인 인식만 있을 뿐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피동적이고 게으른 상태에 떨어지고 또 가서 일을 하면 참소를 받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니 형제님의 답변. 내가 권하겠는데 그럴지라도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게으를수록 더욱 많은 것을 세워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어떤 장소에 가서 은밀히 영적인 수양을 하여 당신 자신이 진보가 있다고 느낀 후에 다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일을 한다면 기다릴수록 더 아무것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배우고 얻는 것이지 무엇을 얻은 다음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참소하는 느낌을 상관하지 말고 필사적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서 뭔가가 계속 새어나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일단 기다리면 더욱더 느슨해지기 때문에 자신을 엄격히 다루어야 합니다. 역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엄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결코 경솔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격삼 형제가 복주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심지어 왜 그를 책임자로 세웠느냐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자신을 엄격히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져도 그는 여전히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날 연명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는 다음날 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 쓸 힘도 없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일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가 복권 일대에서 책임지고 인도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상수 형제도 자신에 대해 엄격하고 쉽게 쓰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필사적일 수 있으며 자기를 사랑치 않는 형제입니다. 그는 자주 사람은 몸이 좋지 않다고 핑계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생각해낸 것과 말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이고 이 길이 통하지 않으면 가서 다른 길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필사적이고 어떤 말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이 두 형제들을 따라 필사적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기를 권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릴수록 공허함만 더할 뿐입니다. 사역에는 엄격하고 느낌에는 매이지 않아야 함. 엄자매님의 질문. 주님은 최근에 저에게 신방하는 일을 많이 맡기셨는데 저는 동역자가 없고 함께할 사람이 없다고 느낍니다. 한면으로는 환경이 그리 허락되지 않고 또 한면으로는 자신이 공허하게 느껴져 신방을 가도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 않으면 괴롭고 가자니 무력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저는 자신이 순종할 줄 모르고 자주 이유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매번 이유를 말하다 보면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니 형제님의 답변. 당신의 상태에는 상당히 모순되는 어떤 다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격해야 하지만 느낌에는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너무 느낌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매여 있다면 누구도 당신을 만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무줄이 느슨해 있을 때는 그래도 길게 끌어당길 여지가 있고 그것에 부딪혀도 소리가 나지 않지만 만약 이미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면 조금만 당겨도 큰 소리가 나게 되고 또한 더 이상 길게 당길 수도 없으며 더 당겼다가는 끊어지고 맙니다. 고령 훈련 때부터 지금까지 현저하게 당신은 매우 쉽게 반응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믿을 수 있으며 일이 생겨도 개의치 않으며 당황하지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면에서 당신은 또한 엄형제가 일에 있어서 엄격하고 느낌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느낌에 매이면 견디는 힘이 적어지고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적어집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의 인내는 속이 아주 빡빡하고 겉은 끌어당기면 소리가 납니다. 진정한 인내는 속에 사람들이 잡아당길 여지가 남아있고 환경에 의해 잡아당겨질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느낌이 너무 많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느낌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용하지 않고 약간의 느낌을 남겨놓는다면 당신은 인내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지려면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함. 엄자매님의 또 다른 질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사탄에게서 오는 약속도 받을 수 있습니까? 니 형제님의 답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부로 가볍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 차례의 체험이 있다면 한 차례의 배움을 얻으며 한 차례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의 체험에 이번의 느낌이 추가될 때 우리가 만진 것은 더욱 정확하게 됩니다. 오직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물을 만지는 것만이 믿을 만한 것입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고서 영적인 것을 만지는 것은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하나의 장애물이요 모든 문제는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겉사람이 파쇄되며 영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겉사람이 있고 우리의 사상과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에게는 몸이 없고 영 자체에는 사상과 감정과 의지가 없습니다. 영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영 자체는 그것을 표현하고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사상과 감정이 없습니다. 영은 반드시 겉사람의 사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만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겉사람의 제안을 받고 영은 우리 겉사람을 넘어서 단독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대개 우리의 영은 원하되 우리의 육신이 약한 데 있습니다. 영이 자유롭게 나오게 하려면 반드시 겉사람이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완전히 영과 협력하여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영이 감정을 사용하려 할 때 감정이 다른 곳을 향한다면 당신은 영을 감정에 연결시킬 길이 없습니다. 겉사람의 파쇄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 체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빛비춤을 얻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오직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어야만 속에 있는 영이 저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로 기도함으로써 깨달은 것이 스파크스 형제님의 즉각적인 답변만 못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겉사람이 파쇄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왜 그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없고 주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면 즉시 나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결코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은 기도나 금식을 할 필요가 없이 즉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겉사람이 이미 파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내가 바보 자매님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교통을 하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보 자매님이 먼저 나에게 아래층에서 울며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듣기에 기도 소리 같다고 하니까 바보 자매님은 웃으면서 나는 그렇게 큰 힘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네. 만약 겉에서만 열렬하고 속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뜻은 바로 금식과 기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겉사람으로 활동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겉사람이 헐어지고 쓰러졌다면 금식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단지 겉사람의 방해를 저지하고 당신의 속사람을 흘러나오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이 강물이 양쪽 강 언덕까지 넘칠지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강수를 양쪽으로 서게 하여 그 가운데 출로를 내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겉사람이 이미 파쇄되었다면 그의 속사람이 나오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사람은 자신이 파쇄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또 각 사람의 파쇄된 정도는 다 같습니까? 니형제님의 답변. 파쇄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체험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맥락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의 노선을 갖게 하는 진보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빛비춤과 계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한번 비추고 한번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파쇄된 정도가 같은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각 사람의 정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배웠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겉사람의 파쇄는 한면으로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되는지에 달려 있고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역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배움이 있어야 충분한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이 배워야만 다른 사람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관하여 임위실 자매님의 질문. 이전에는 기도에 많은 말이 있더니 지금은 기도에 별로 말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흐려졌고 사역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역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느끼고 가서 사역하자니 또 힘이 없습니다. 니 형제님의 답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갓 믿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기 속에서 지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믿을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헐어버리고 지각에 속한 믿음 없이 단순히 믿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즉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틀리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 자신이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내가 옳다고 느낀 것도 옳은 것이요 나 자신이 틀렸다고 느낀 것도 옳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틀려도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갈 정도로 틀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지각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아직도 앞에 걸어야 할 큰 노정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체험이 어리석은 나귀 같지 않고 여주인의 지시를 앙망하는 종과 같아야 하겠지만 때로 우리는 나귀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삐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잡아당기며 인도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여 걸을 수 없고 완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한 우리는 일생토록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처음 비행 연습을 할 때에는 맹목적입니다. 비행 교관이 그에게 위로 비행하라고 하면 위로 향하고 좌로 비행하라고 하면 좌로 향합니다. 그에게 30cm 우로 비행하라 하면 그는 그렇게 합니다. 비행 교관은 상황을 보아가며 어떻게 비행해야 할지를 알지만 배우는 조종사는 완전히 믿고 명령에 따릅니다. 그가 한번 비행하고 돌아오면 땀이 온몸을 적시게 되는데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밖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비행을 할 줄 안다 하더라도 능숙해져야만 자기도 창밖을 내다보면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비행 교관의 인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통제와 하나님이 영원히 틀리지 않으심을 믿기를 배워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환경 가운데 두실 때 당신은 하나님이 틀렸고 당신을 잘못된 곳에 놓으셨다고 생각할지라도 결국 당신은 그 일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나왔다면 그것은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체험의 경우 그가 로마 감옥에 있든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묘사한 역경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족하다고 말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느낌과 사실에 관하여 레자매님의 질문. 이전에 주님을 위해 말할 때에는 아주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고 또한 약함을 느끼며 기도에서도 별로 말씀을 얻지 못합니다. 니 형제님의 답변. 이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나는 당신 속에서 이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분명하고 이것은 하나의 과도기라고 생각됩니다. 기도에서 말씀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당신에게 많은 말씀이 필요했고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주 약하다고 느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당신을 일깨워 당신에게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믿음이 있을 때 힘을 들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느낌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기도를 해도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겠지만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수록 작고 일시적인 느낌을 개의치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왕래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간적인 느낌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있지만 주관적인 체험은 자주 잘못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해가 매일 동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해는 결코 동쪽에서 나오지 않았고 서쪽으로 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단지 당신의 주관적인 체험이 그럴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지 않고 단지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만 본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과학자가 자기가 본 것만 중요시하고 사실의 진상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과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생토록 주관적인 느낌에서 벗어나서 오직 객관적인 사실만 믿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이 만진 객관적인 일들은 진실되고 주관적인 느낌은 진실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지 느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실만이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느낌을 쫓는다면 당신은 요정이 아주 길다고 느낄 것이고 여러 해 동안 찾아도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실을 보았다면 쉽게 거기서 빗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느낌은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즉 객관적인 진실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만질 수 있는 느낌이 매우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하는 것이고 참되게 믿을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 안의 삶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겉사람이 헐어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겉사람이 헐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쉽게 느낌 안에 살고 쉽게 안식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령 내게 어떤 필요가 있는데 한 형제가 나를 도울 수 없으므로 그가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그를 도왔다고 합시다. 나는 이렇게 간교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고 사후에도 자기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사실은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양심에서 만져보면 즉시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양심은 영의 기능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만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는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 자신의 느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느낀 것이 잘못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도 틀린 것인데 이는 그것들이 다 당신의 느낌 안에서 느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는 성경 안에 있고 우리의 생명과 생활에 관하여는 성령 안에 있으며 우리의 역사와 사실에 관하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지기를 배워야 합니다. 많은 일들은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성령 안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좋은 것일지라도 성령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생명입니다. 만일 다만 좋은 것일 뿐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여전히 죽은 것입니다. 일이 옳은지 그른지의 이유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유 가운데 살면 그 즉시 모든 생명의 표현들이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사람이 사실 가운데서 사는 정도와 느낌 안에서 사는 정도는 반비례합니다. 우리가 사실 안에서 살수록 느낌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실 안에 살고 있는지 자기의 느낌 안에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너무 분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아직 분명하지 않을 때 모든 느낌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느낌으로 말미암아 살지 말아야 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 편에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겉사람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느낌과 거짓된 것은 다 겉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겉사람이 파쇄되면 거짓된 것이 속사람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속사람은 스스로 잘 돌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밖의 느낌을 듣지 않고 단순히 성령과 사실 안에 살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했다면 나는 아멘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홍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에 있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에베소서 2장에 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의 느낌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훈련한다면 3-4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느낌은 잠잠해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됩니다. 일단 느낌이 가라앉으면 사실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느낌을 주의하지 않을수록 당신의 느낌은 시들해지고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느낌을 주의할수록 당신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느낌들을 개의치 말고 오직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상당히 큰 질문입니다. 묻기도 어렵고 답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나 형제님의 질문. 이상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고통스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고통을 느낀다면 이것은 그 사람 자신의 느낌인가요? 니 형제님의 답변. 성경 진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으므로 고통스러운 느낌 안에서 살지 말고 고통 가운데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환경이 고통스러운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했으므로 설령 환경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증언소자 자매님의 질문. 개인적인 기도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기도보다 쉽게 소홀히 여겨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니 형제님의 답변.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인 기도를 걸러서는 안 됩니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단체적인 기도에 있어서 나는 동역자들이 매일 한 차례 함께 모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혹은 함께 성경을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에 관하여. 질문. 사역의 방면에서 때로 사역의 필요가 큰 반면에 저 자신은 용기가 없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니 형제님의 답변. 한 지방에서 사역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위기를 그 지방으로 가져왔는가 아니면 그 지방의 분위기를 여러분 안으로 가져왔는가에 달렸습니다. 광주 교회에는 광주 나름대로의 교회 분위기가 있고 홍콩 교회에도 홍콩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광주로 사역하러 온 여러분은 광주의 분위기를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분위기를 그들에게 가져다 줍니까? 이것은 연기하여 의도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도 피동적으로 그 지방의 분위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당신은 자연히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영을 가져와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것이나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만 자유함을 느낍니다. 영적인 것에서도 신선한 공기가 있어야만 사람을 자유롭고 시원케 해줍니다. 나는 어떤 지방에 갈 때마다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즉 분위기가 신선하고 활발한지를 지켜봅니다. 공기가 신선하려면 먼저 절대로 성령께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배워야 하고 또한 그분이 주신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 죄를 범하는 것이나 성령이 주신 분위기를 깨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당신이 어떤 지방에서 필요가 있는 것을 보았지만 당신이 약하고 협력할 수 없다고 느껴 결국 성령으로 하여금 영적인 분위기로부터 나올 수 없게 한다면 이것은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를 잘못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연약한 느낌을 개의치 않을 수 있다면 성령으로 하여금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오르면 당신은 자연히 사역에 아주 신속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먼저 성령의 분위기를 한 지방에 가져가고 그런 후에야 자유로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 말하거니와 이 모든 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방으로 가서 사역할 때 첫 단계는 복음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복음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영적인 분위기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복음 집회에 매일 들으러 온 사람들은 600에서 800명이 되었습니다. 남질 형제는 사람들이 집회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특별하고 외부 세상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광고했습니다. 첫날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울면서 죄를 자백하고 무릎을 꿇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복음의 영이 있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복음의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는 분위기가 있어야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옳지 않으면 불은 붙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부담을 더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혹시 성령의 분위기에 득죄하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복음의 불이 붙는가는 우리에 대한 주님의 아주 엄격한 다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성령의 분위기를 깨지 않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잠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복음 집회에서 어떤 형제가 둘째 날 저녁에 찬송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음조를 틀리게 불렀고 박자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집회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몇백 명의 죄인들이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그 형제로 하여금 주로 인도를 하게 했는데 예상 밖으로 그는 오히려 이를 망쳐놓았습니다. 그는 아주 긴 기도를 했고 찬송을 이끌면서 길게 말을 늘어놓았으며 마지막에는 찬송도 하고 그물도 당기면서 사람들에게 서명하도록 요청하여 결국 집회 전체를 망쳐놓았습니다. 어떤 형제는 그 집회에서 영적인 분위기는 15분밖에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영적인 분위기를 범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영적인 분위기를 범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갓 구원받았을 때 한 번은 내가 동역자들과 10일 동안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죄인의 회개도 철저했고 심지어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4명이 참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와 사역을 유지하는 데에서도 영적인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많은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베네티지 양의 질문. 속에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할 부담이 있지만 환경에 져서 동역자도 없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 저를 냉담하게 하고 죽어있게 만듭니다. 니영재님의 답변. 홍콩에 있는 여러분 몇몇 사람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닐라와 싱가포르와 홍콩 세 곳의 집회에 대해 개인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들의 분위기가 합당하지 않고 전부터 합당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문 집회는 조금 낫습니다. 때로는 합당하고 때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 세 군데는 내가 지나갈 때 보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홍콩에 있는 여러분 동역자들은 분위기를 바꾸는데 상당한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홍콩은 분위기가 아주 가벼워 보이며 영적인 일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가치 있는 영적인 일이 홍콩에 오면 가치 없는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경솔히 여기는 태도는 나로 하여금 여러분이 영적인 분위기를 얼마나 아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분위기란 무엇입니까? 작년에 고령에 왔었고 금년에 또 고령에 온 한 자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령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주 가깝고 영적인 일이 매우 엄중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일단 제가 있는 지방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친근하심과 영적인 일의 엄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다시 고령으로 돌아와 보니 더욱 하나님의 친근하심과 영적인 일의 엄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강형제님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직언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중국 남쪽에 있는 모든 사역에는 어느 정도 다 경솔한 성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천연적인 성향은 본래 가볍고 경솔한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당신은 조금도 풀어놓아서는 안 되고 결코 그들이 경솔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장래 동남아시아와 홍콩 일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이 약 한 그릇을 다려주어도 그들은 쓰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달콤한 디저트라고 느낄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영적인 일을 엄중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갈 때 그곳은 즉시 이러한 것을 헐어버릴 것입니다. 홍콩을 다녀서 상해로 돌아온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홍콩에 가서는 기독교 청년회 회원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이 혹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그러한 경향이 다소 있음을 말해줍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붙들어야지 지방적인 특징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지방적인 특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엄격한 방면으로 걸어야 하며 우리가 그들과 별 차이 없다는 느낌을 그들에게 주어선 안 됩니다. 여기서 몇몇 형제들은 아주 좋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로 그들을 이끌어준다면 문제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으려면 여러분의 책임이 너무나 막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역자들은 최소한 매일 두세 차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풀어놓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형제들 간의 교통이 부족하다면 장래 말씀이 강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사역의 일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 있음. 홍콩의 사역을 귀납하여 말한다면 그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먼저 동역자들은 더 많이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 집회 외에 형제 자매님 가운데 서너 명의 비교적 성장한 사람들이 나와서 매주 서너 번씩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키우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들여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집회 외에 사람들을 이끌어 주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동일한 일을 그들도 하게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본이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세우지 않고 12 사람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 다음 70인을 산출하여 그분의 전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20명을 온전케 하여 그들의 동심 합의를 통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가져오고 교회를 산출하며 빠른 속도로 3,000명, 5,000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온전케 할 때 자기 자신을 거룩히 분별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3개월만 지나면 당신은 당신이 이끌어낸 모든 사람이 당신을 닮은 것을 볼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사람이 받는 다루심은 같은 것입니다. 엄격해야만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가장 엄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전체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가 되기를 배워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배워야 합니다. 신방에서 알아야 할 것들. 신방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이 남을 신방하러 갈 때 당신의 집안일을 말하지 말고 더욱이 다른 사람의 집안일을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당신이 듣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 무익하고 다른 이에게는 더욱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청년회의 간부로서 사람들을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신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주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혹 그와 함께 성경을 읽거나 약간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갓 구원받았을 때 자주 나를 보러 온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매번 그는 나와 함께 성경 한 장을 읽고 나서는 나에게 권면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개인이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와야 합니다. 사교식의 신방을 피하십시오. 본래 교회란 말이 많은 곳인데 만약 말이 더 많아지게 만든다면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에 손상을 입게 합니다. 두 번째 요점은 사람을 신방할 때 결코 영적인 문제에 함부로 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방의 목적은 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을 해석해 주려는 의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10분 확신이 없는 것은 다만 그에게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가 주님 앞에서 빛비춤과 계시를 구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접촉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 요점은 신방하러 갈 때 동역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일시적으로 동역자가 없다면 혼자 신방하는 것도 가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합니다.